예, 그러면은 이어서 퀘스천 12. 예. 주 5일째로 운영하는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각 8시간이나 일했습니다. 예, 은행에서는 그 창구를 닫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류가 정리가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휴일 근로수당으로 원래 월급보다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건데, 자, 토요일 8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무급휴일이니까 이날은 원래 놀면, 노는 대로 임금이 발생이 안 하죠. 노는데도 8시간 일하는 걸로 간주되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8시간 일했기 때문에, 100% 먼저 받고, 무급휴일에 일하면은 50% 할증률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24만 원. 두 번째, 일요일날 일한 시간은 원래 16만 원 임금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에 포함되죠.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요거를 더 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1급으로 받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요거는 제외죠. 어쨌든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고, 원래 월급보다 더 받게 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100분의 100. 노는 날 일했다는 점에서 100분의 50을 더해서 15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은 250%가 한 거죠. 그날 발생, 임금이 발생한 거는 250% 했는데, 월급, 역월 월급제로 받는 사람한테 100% 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더 받게 되는 거는, 역시 24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장 근로 50%는 하루에 8시간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했을 때 그걸 연장 근로라고 하고, 휴일날 일한 것은 휴일 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라는 개념은 하루 8시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 퀘스천에서 이 만약에 토요일 날 8시간 일하지 않고 뭐 13시간 일했다 그러면은 무급 휴일 할증에다가 연장 근로 할증에다가 야간 근로 할증까지 따따따블로 이제 받을 수 있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황금 토요일에 밤까지 일시키지 말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라고 할수 있겠죠. 퀘스천 13은 이제 휴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7페이지 연차 휴가 휴가 일수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 플러스 가우스 기호 안에 2분의 1 x-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몇 년차 직장인이야 할때그 연차 X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해다, 그때 할때 X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이 문제 이제 김선욱 씨는 아직까지 3개월 정도, 몇 개월 일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해서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60조 근로기준법 60조 제2항에 의해서 참고 표시되어 있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입사해서 해운대로 8월 달에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 3일이나 4일 정도 휴가가 쌓이게 되겠죠. 그걸 몰아서 가면 되는데, 다만 1년 미만인 사원인 경우에 그 휴가를 너무 많이 쓰지는 마라. 그러니까 다 쓰면은 12일까지 쓸 수가 있, 아 11일까지 쓸 수가 있죠. 마지막 1일은 그 마지막 달이 완전히 지나고 나서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2년차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원래 1년이 지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써버린 휴가는 15일에서 뺍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3일 놀았다면은 2년차 때 12일만 휴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제가 이제 수학으로 표시한 건데 가우스 기호까지 써서 표시했는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딱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60조 사항 제60조 사항을 공식화한 건데 이 연차 휴가 일수는 25일을 최대 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퀘스천 14는 만 3년 6개월이 된 시점에 그해 휴가, 그러니까 4년차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못 써보고 퇴직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관계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4년차 하면은 만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 3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요 위에 공식에 4년차니까 X에 4를 대입하면은, 4-1은, 3이고, 2분의 3은 1.5죠. 1.5를 가우스 기호 대입하면 1이 되겠죠. 그럼 15 더하기 1은 16이죠. 그래서 16일 휴가가 언제 발생하느냐? 4년차 되는 그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6일이 연차 휴가권이 있는데 휴가 청구권이 있는데 이 휴가권과 별도로 그러니까 내가 노는데 그날 노는데 마치 내가 일하는 것처럼 임금이 나오는 그 권리를 휴가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휴가권은 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권은 사라졌지만 뭐 우리 사장님도 아닌데 어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 휴가 주세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에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은 그 노라도 돈 받는 관리 임금 청구권은 여전히 잔존하므로 16일 곱하기 하루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급 통상임금을 퇴직 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퀘스천 15는 뭐 작년에 휴가를 못 가면은 그러니까 작년 초에 발생한 휴가인데 작년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면은 더 이상 휴가로는 못 쓴다. 휴가는 못 쓰고 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분량상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은 사용자가 그 지정 청구를 하고 야너 휴가 가라 언제 갈 건지 써서 내 이러고 근로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전에 그렇게 막 경고도 하고 이렇게 두번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면 아무 대가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휴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인데 어떻게 악용될지 또 한국 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면은 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주의하시고 또 연차가 막 올라가면 나중에 뭐34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느냐. 그게 법에 아까 봤듯이 60조 4항에 25일을 한도로 해서 21년차 때 처음으로 아까 공식에 대입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에 도달하는데 22년차, 23년차, 24년차 다 25일로 머무르게 된다. 물론 이제 단체 협약 같은 데서 그렇게 됐을 때 초과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 유급휴가 대체 수당을 마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좀 달라 이게 대체 수당이고 유급 휴가 수당은 내가 휴가 가서 노는데 마치 일하는 것처럼 돈이 나오는 것이 유급 휴가 수당이고 대체 수당은 초과 발생한 부분을 돈으로 달라고 휴가 근로 수당은 유급 휴가 근로 수당은 내가 노는데 마치 일하는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날 진짜 일했어 진짜 일한 그에 대해서 받는 건데 큰 의미는 없죠. 지금 판례가 유급휴가에 일하면은 그거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임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운대에 안 가고 나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날 일을 해버렸다. 휴가를 반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휴가를 반납했는데 할증을 대지 않아요.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통상임금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설 세컨드에 보면은 그런 제도가 나와 있고, 상담자와 같이 페이지 8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상담자님과 같이 회사가 바빠서 사실상 휴가를 반납하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휴가에는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휴일 근로 의 정당한 어떤 정합성 있는 적용이라고 하겠죠. 근데 판례는 그 문구에 집착해서 휴일 근로와 휴일과 휴가가 그 취지가 다르다. 법 조문도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휴가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는 괴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놀아야 되는 날 놀지 못하고 일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내가 놀수 있는 날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퀘스천 16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보은입니다. 2006년 5월 1일 입사를 했죠. 그리고 수습으로 두달 일하다가 2006년 7월 1일 연봉제 계약직으로 편집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을 1,400만 원으로 하고, 월급은 100만 원씩, 그리고 1년에 상여금 100만 원,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1년마다 중간 정산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2007년 4월 30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200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1년이 됐지만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10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 사람 덜 받을까봐 걱정으로 상담을 한 건데, 첫 번째로 이런 식의 어떤 연봉제 계약이, 퇴직금 뭐 이런 명목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이 위법이 아니냐? 근데 그거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퇴직금을 그 월급에다가 분할해서 중간 정산 계속 월급에 포함된 것처럼 하는 거는 대부분 판례에서 개소해서 무효다. 그것은 주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었다. 퇴직금은 네가 퇴직금뿐이라고 한 것까지 합산한 그 돈을 임금이라 보고 평균 임금을 새로 계산해서 30일치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에 30일치죠.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 요즘은 보통 13분의 1 계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달 연봉이 1,300이다 그러면은 임금으로 1,200 받고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100을 받는 13분의 1 계약인데, 만약에 1,200을 연봉으로 정하고 12분의 1로 임금을 준다. 그렇게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퇴직금이 100만 원. 그래서 뭐 연봉 1,300 하지만 연봉 1,300 하지만 앞에 연봉 1,300, 13분의 1한 연봉 1,300이랑 뒤에 연봉 1,200 해서 12분의 1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 정보 회사에 연봉을 쓸때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쓰는, 그래서 명목상은 어쨌든 달라지더라도 중간 정산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 월급에 포함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동위원회의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그 사법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계속해서 행정 지침을 내리는 것이 근로자의 명시의 별도의 신청서를 받으면 월급에 포함시켜서도 퇴직금을 분할 정산할 수 있다고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노동계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법률가 집단에서는 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판례는 계속해서 판례가 진보적으로 판결하는 부분이 딱두 가지 있다 그랬죠.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 이두 가지 퇴직금을 이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웬만하면 퇴직금 중간 청산보다는 한 번에 몰아서 받아서 돼지고깃집이라도 내는 게 낫다. 그래서 요거는 보장해 줘야 된다. 월급에 야금야금 그렇게 주면은 그게 무슨 퇴직금이냐? 퇴직금이란 것은 원칙적으로는 퇴직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되는 조건부 법률 효과라는 것이죠. 근데 중간 청산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만 월급에 포함시키는. 근데 이제 이 퀘스천 16의 강본 상담자의 질문에 월급에 포함된다는 건 아니죠. 매년 이제 100만 원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하루에 평균 12시간 일하는데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루 얼마 일하든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엔셀 세컨드를 보면은 연봉제는 1년에 한번 임금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연공 서열제나 집단적인 임금 결정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그 급여 수준을 차별화한다는 경영학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그거는 어떠한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즉 연봉제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포괄임금 산정 계약과 개념상 구별되는 것입니다. 연봉제를 할때 별도로 포괄임금 산정 계약을 함께 맺었다면 모르되 그리고 그 맺은 계약이 적법 유효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모르되 연봉제로서 임금 결정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연장근로를 시켜도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 있다면 전체 연봉에서 시간과 통성임금을 역산해낼 수 있고 할증을 가산한 가산임금을 시간외 근로, 휴일 근로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오타가 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통상임금 역산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연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는 역월 월급 지급제 그걸로 이제 해서 한달 월급인데 곱하기 12를 양변에 하면은 1년치 월급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1300만 원 고정해서 X를 구하면은 통상임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포괄임금 산정계약에서 역산 방식 중요한 게 일은 엄청 많이 시키면서도 연봉이나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되게 적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도출되는 X가 지금의 최저임금 3000 얼마죠? 뒤에 나오는데 3870원인가 하는 그거보다 적게 되면은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까지 되는 데서는 대체로 이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의무 위반 그리고 연장근로의 12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 제약 위반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 뭐 휴일근로 이런 거 위반이 뭐 거의 다중으로 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냐?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상담자는 했지만은 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죠? 상여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연봉제 하면서 상여금을 이렇게 따로 두는 이 심보가 이게 또 잔머리라는 거죠. 왜냐면은 퇴직금 그러니까 네가 받는 돈 월급으로 받는 돈은 많지만 퇴직금을 조금 주겠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1년에 100만 원 받기로 중간정산 하기로 했으니까 아 나는 100만 원 밖에 받을 권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명만이 소재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왔다면 아끼는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여금 100만 원 이렇게 탁 포함시켜 가지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1년치 월급은 12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다. 그래서 이 1300만 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구해서 9페이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에 최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최후 3개월 동안 받을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한 달에 100만 원이 되는데 1300만 원으로 보면은 그 밑에 식처럼 되는 거죠. 일일 평균 임금이 12분의 1300만 원, 그러니까 한달 월급, 한달 평균 월급이 되는 거고, 곱하기 마지막 3개월 총 날짜 수, 이렇게 되는데, 위 일일 평균에 이제 30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평균 임금 산정 공식이거든요. 평균 임금 산정 공식은 통상 임금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 산정 사유, 즉 퇴직이라는 사유가 뭐 퇴직했을 때 퇴직금 받을 때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여기서 3개월간이면 또 역월의 3개월입니다. 달력상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그리고 평균 임금의 산정 기간의 총 날짜 수로 그것을 나누면 일 평균 임금이 나오는데. 예. 그쵸. 예. 한달 월급이 나오는데, 그쵸. 아, 그쵸. 3개월이야. 3을 해줘야 되겠죠. 이 시계다. 두 번째 시계, 곱하기 3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시계요. 두 번째 시계, 12분의 1300만 원이, 12분의 1300만 원이 한달 평균 받은 돈이죠. 근데 그것을 세 달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매달 받은 돈이 이제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보통 이제 그냥 실제로 수령한 마지막 3개월 동안 수령한 그 금액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할 필요 없이 두 번째 식은 지워버리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실제 총 날짜 수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나온 일일 평균 임금의 30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퀘스천인데,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포괄 산정 임금 계약을 살펴보고 집에서 각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0페이지, 포괄 산정 임금 계약. 우리가 이때까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의 각종 법정 수당과, 그 다음에 휴가수당, 휴가근로수당, 휴가대책근로수당까지 전부 살펴봤는데, 과연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선배들 보면 100이나 100, 왜 이렇게 야근이 많냐, 왜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있다. 제가 아는 기자 친구 하나도 11시에 전화를 해보면 항상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해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전화해도 일을 하고 있어요. 365일 일하는데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냐니까, 그러게 말이다, 나도 좀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전형적 모델, 시간급이 정해져 있고, 즉 20세기 초반의 그 생산직 노동자 모델, 시간급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급에 따라서 8시간 딱 계산하고, 그 넘어서는 거는 근로대장에 탁탁 적혀가지고, 명세서에 이렇게 1.5 곱한 게 찍혀 나오는 그런 시스템과 지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다르면은 그 시스템을 어떻게든 잘 적용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수를 내야 되는데,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새로, 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탈법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포괄산정임금계약이라는 판례상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휘 보시면은,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기본급에 법정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포괄 산정 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주는 월급 이거 다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장 근로를 시키든, 야간 근로를 시키든, 휴일 근로를 시키든, 당신이 더 받을 것은 없다네. 이것이 바로 포괄 임금 산정 계약이죠. 이게 순서가 거꾸로예요. 포괄 산정 임금 계약이 아니라 포괄 임금 산정 계약이다. 아니죠. 포괄 산정 임금제가 맞나요? 네. 저도 헷갈립니다. 포괄 산정 임금제가 맞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포괄 임금 산정제라고 적어 놓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포괄 산정 임금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쵸. 뭐 뜻은 통하죠. 뭐 어떻게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적법성. 근데 여기는 법에 없단 말이죠.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근로시간을 그 기준 근로시간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까지 우리가 한 시간 넘게 배워왔던 이 내용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뭐다 포함됐다는데 우리 1.5 곱하고 따블따블 하고 뭐 역산하고 이거 필요 없게 돼서 뭐 계산은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분쟁이 생기게 되면 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이 불편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성을 대법원 판결이 그 적법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데 그 종합해 보면은 업무의 태양,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재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기서 또 거대한 말이 나옵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 판례들이 다 그렇듯이 이 가나다는 and 그리고 if only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는데 가족 유사성을 가지듯이 뭐 가가 뭐 되면은 가에 초점을 맞춰서 뭐 적법하다고 해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다안 되는데 다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요것만 가지고도 적법하다고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되게 그 뭉뚱그려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가의 업무의 성질이 어떨 때 포괄 임금 산정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대부분이 보냐면은 작업의 휴식과 반복성으로 그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때, 그리고 감시 단속적 업무로서 근무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 휴식 수면을 반복하면서 명백히 작업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서 딱그 컨베이어 벨트에 앉으면은 그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나왔지만 딱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경비 업무를 보다가 어느 날 택배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바쁘게 일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도둑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테레비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노동 강도대로 일했는지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를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뭐 이런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 아파트 경비 관리, 버스에서 배차원까지 그리고 보일러공, 일용직 근로, 그냥 뭐그 근로의 내용이 어떻든 일용직 근로 뭐 여기까지 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법리적으로 과연 타당한 태도냐? 여기 비판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 노동 판례 비평을 참조해서 대부분 90%는 제가 새로 쓴 겁니다. 업무 성질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들을 사실상 배제하게 되는 포괄 산정 임금제가 불가피하거나 허용을 어떻게 참작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감시 단속적 업무, 경비 업무나 시설 작동 관리인 보일러공. 이 보일러공은 서울대 기숙사 보일러공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일러가 터지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보일러가 터지면 고치러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근무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된다는 제약을 받는 것이고, 그 제약 상태에 따라서 근로의 강도를 평균적으로 충분히 관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안된 평균 강도를 기준으로 노사 간의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충분히 합의할 수, 물론 재수가 좋은 날도 있고, 재수가 없는 날이 있어서 빡센 날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한달 지나다 보면, 한달 평균을 내보면은 대체로 어떻게 반복되는지 관념화 할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급을 정할 수 없는데 포괄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달의 근로의 가치를 관념화 이미 한 것이 아니냐. 그한 달을 평균해서 시간급으로 나누면 되는데 왜 나누려고 하지 않는지. 경비 업무를 8시간 서는 것과 24시간 서는 것은 명백히 그러한 제약 준비 상태에 임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또 처리하기도 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량 가능한 일인 것이죠. 8시간 선거랑, 12시간 선거랑, 24시간 선거랑, 산술적으로 곱하거나 가산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 논리 자체가, 근로와 휴게 시간이 명백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 노동자도 포괄임금 계약제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뭐 근로봉사나 뭐 아니면은 직접 공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쉬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엄연히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자가 있는 거죠. 뭐 노동자 자주관리 형태로 건설이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평균적인 노동 밀도와 강도를 기준으로 한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죠. 또 택시 운전사와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에 따라 근무 시간을 간접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든뭐 시외버스 운전기사,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운송 거리와 운송 경로의 평균적 난이도에 따라서 실 근무 시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화물 운송 운전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산의 간구랑 광주의 간구랑 다른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평균적으로 관념해서 근로시간을 뭐 지역규칙의 작성표를 별지로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포괄임금 산정제가 불가피한 이유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판례가 주로 쓰는 표현이 연장 야간 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된 근로이므로 이렇게 쓰는, 그래서 경비 업무 같은 것을 그런 근로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철학적으로 타당한 말이냐, 의미론적 분석을 해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한번 생각해 관념해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누가 제시하든지 저는 그걸 갖다가 당연히 내재된 근로로 몰고 갈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업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거, 그 시쳇말로 벤처 기업의 그 프로그래머들, 그 사람들도 라면 먹고 소파에서 자는 거, 이거 당연히 내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연구하다가 끊기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내일 지금 당장 그 수주 받은 것을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놀 수가 있느냐, 연장 근로 당연히 예정되었다. 경비 업무가, 낮에 8시간마다 3교대제로 운영하는데, 그러면은 8시간 탁탁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어째서 연장 야간 근로가 근로의 본질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지. 대법원 자신의 재판 업무도 연장 야간 근로가 당연히 내재된 업무냐, 내일까지 판결인데, 판결 선고를 했는데 재판문을 써야 된다. 그런데 재판사가 많으면은 그런 일이 드물겠죠. 판사가 적으면은 당연히 내일 판결 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을 안 써가지고 야간 근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많이 고용하느냐 많이 고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장 야간 근로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된 근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텐드라고 해도 저녁에 근무하는 것과 밤에 새벽에 근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죠. 너는 바텐드니까 밤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해. 내재되어 있어. 그래서 포괄임금 산정 계약을 통해서 야간 근로 가산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당연히 내재된 근로와 그렇지 않은 근로를 고용된 사람의 숫자의 증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게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을 철학적으로 증명해야지 이 법리가 타당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일 할 일을 어떤 이유에서건 쉽게 미룰 수 없는 지구상 모든 직종은 포괄임금 계약 체결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업무의 성질 태양이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의적인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이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년 10월 15일 선고 판결에서는 대학교 학생 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 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식당 그 조리원들 대량 음식을 주문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 재료 나르고 씻고 설거지해야 되고 고정된 장소에서 감시 감독도 관리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또는 연장 야간 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거나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작업 휴식 수면을 반복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확장해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구분 기준 자체가 법리상 의미론적으로 자의적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전주진법 군산지원의 판결에서는 이 식당 조리원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임금이 불리하지 않다 했는데 다른 식당 조리원과 비교를 해야지 환경미화원도 힘든 일이지만은 대학 식당 조리원이 훨씬 더 빡센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 전쟁처럼 이렇게 취사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거기에 비교해 놓고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또 대법원은 스프링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절단, 연모와 같은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참고 교재 1998년 노동 판례 비평 논문의 대상 판결인데 평석 대상 판결인데 스프링 제조업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20세기 모델 즉 근로 기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산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컨베이어 벨트식 업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인정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판례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결국 급기야 대법원은, 연장 야간 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무 의욕 고취는, 이거는 눈가림, 어떤 술수죠.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근무 의욕이 포괄 임금 산정 계약을 맺으면은, 고치될 리가 없겠죠. 그래도 사람이 조삼모사라고 같은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 설사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가 일하는데 요만큼 가산된다는 거가 원래 받는 건데 너 오늘 더 일해 이러는 거가 근무의욕이 어떤 게더 고치되는지는 상식적으로 명백한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놨다는 건 대부분 판사들의 아주 그 술수죠. 이게 중요한 말은 검은색으로 강조했듯이 계산의 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계산은 물론 아까 시간급 압을 따따블 하는 것보다 편리하겠죠. 그렇다면은 계산의 편의를 여기에 포함시켰다면 세상의 모든 직종은 포괄임금 산정 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단언한 것과 다름 아닌 것이죠. 자기는 자기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가지는 파급 효과와 법리의 어떤 일관된 범위를 대부분 판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건이 근로자의 승낙인데 이 요건은 사전 승낙, 뭐 명시적 근로계약 이거는 법리상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요 요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라를 했단 말이야. 가나다라 있으면 요건이 더 엄격해져야 되는데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노동판례 비평 책에 소개되어 있는 서울지하철 공사 사례에서는 청원경찰이 원국 근로자들이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근무하면서 그 정해긴 임금은 그냥 연장 야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임금을 아무 이유 없, 이, 이, 의 없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 근로계약 이걸 의미해야 되는데, 돈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격일제로 근무하고 일단 법을 잘 몰라. 그런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한테 달걀도 사줘야 되는데, 월급이 나왔어. 그래서 받았어요. 법도 잘 몰라서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포괄임금 산정계약의 어떤 별도 승낙이라는 게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소를 제기했더니, 너 받았잖아. 그래서 묵시적 동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급심 판례는 서울 고법 판례인데, 급여 명세서상 시간 외 야간 수당 등이 그냥 찍힌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일정액으로 주면서 회사가 찍는 급여 명세서에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찍은 거죠. 이거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 여기에 어떤 계약이 있다면, 어떤 승낙이 있고 어떤 계약이 있길래 자기들이 그냥 급여 명세서에 안쓸 수도 있는데 그냥 몇 개, 몇줄 써놓은 것에 상자 일방적으로 써놓은 것에 의해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별하고 있는 경우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부정한 사례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판례다. 급여 규정과, 급여 규정이 명시적으로, 시간급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또 수의직 인원의 감축에 따라서 새로이, 원래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은,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하급심 판례로, 서울 민사지법 판례로, 이제,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대원 판례의 주요 흐름은, 사용자 근로계약 조건으로서 강도 높은 연장근로와 기준근로시간, 예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준근로시간 8시간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2시간은 매일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포괄임금 산정계약을 체결해서 이 2시간분에 대해서는 따로 1.5, 매번 이렇게 1.5를 가산해서 곱하기 2 해서 주지 않고 이게 다 포함한 게 얼마이다. 자, 이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월급 얼마야?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계약서도 없어요. 근데 근로자가 한 4달 일해보니까 월급 당연히 받으면서 일했겠죠. 너무 빡센 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 소를 제기하면 묵시적 동의다. 이딴 식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보면은, 아까 뭐, 실업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압박감과 면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따라 좀 물을 수도 없고, 어떤 법률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명시적 의사표시를, 성명하지 못한 것이지, 이때 이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은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한 법리 위에서 놓으려는 거죠. 노동법이 애초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이유가 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서 대등하게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서 근로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동의로서 그 강행 법규 위반을 합법화할 수 있다면은 애초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각 강행법규 위반에 포괄임금제라는 자의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 간행이 지속적으로 상당 정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합법화라는 법률 효과를 도출해 버린 거는 이른바 개념적 사기술이죠. 트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행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뭐 강행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탈법화 했단 말이야. 탈법화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 어떤 탈법화의 특정한 유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개념의 나름대로 요건을 만든 다음에 사실상 탈법화의 범위가 매우 크게 만들고 그것이 합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밑도 끝도 없는 사실 탈법을 합법으로 인정, 아무 근거 없이 인정한 건데, 거기에다가 개념을 하나 집어넣고, 나름대로 요건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합법이지. 이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개념적 트릭을 통해서 강행법규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및 재반 사정을 고려. 이게 마지막 요건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비판을 보시면은 판례는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포괄임금제에 의해서 지급된 임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비추어 불이익한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 여부는 포괄임금 계약 내용 자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 포괄임금제에 약정하지 아니한 일반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시간급 근로를 포괄임금제로 바꾸었는데, 월급이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 실제로 받는 월급이, 요걸 비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유의미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집단이 100%가 있는데 이전에 시간급으로 받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불이익한지를 이전과 월급을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불이익한지 안 불이익한지 알 수가 있죠. 실제 일하는 시간도 비교가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불이익했다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근로자를 대표하는 정당한 노조가 있으면은 과반수를 대표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대표 그리고 회의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집단적 회의의 방식으로 그걸 얻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돼서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은 채용할 때부터 아무 별로 말 없이 구두계약으로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월급이 얼마야? 이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 사안에서는 또 그런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는 취업규칙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취업규칙에 이미 포괄임금 산정계약이라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써놨다면은 포괄임금 산정계약이 써놓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포괄임금 산정계약의 불이익함을 판별한다는 동어반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한 사업장 내에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기 자신과만 비교해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비교한다는 거는, 누가 잘생겼다 이러면은, 누가 누구에 비해서 잘생겼다는 것이지,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잘생겼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평석 대상 판례상 스프링 제조업자가 일반 사원과 일용직 사원으로 소속 근로자를 구분해서 취업규칙도 따로 운용하고 있고 이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차별적 노무 관리의 일환으로서 포괄 산정 인정 계약을 맺었던 사례에서 이런 포괄 산정 인정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직 사원과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 자기 자신과 비교해라. 근데 그러면 동어반복이 되니까 불리하지 않다. 이것이 판례의 어떤 결론입니다. 읽어보면 딱 이런 논리 순서예요. 자기 자신과 비교해. 근데 불리하지 않다. 이런 식의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논리가 이상하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뭐 이런 유려한 말투로 나타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비추어 불리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자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이 제반 사정에 고려라는 거는 이제 불이익하지 않아도 제반 사정으로 봐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제반 사정에 고려라는 말 한마디로 앞에 1, 2, 3 요건 세세하게 그 자체가 자의적인 법률 위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자체의 공약도 판사가 마음만 싹 먹으면 제반 사정에 고려로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 내가 보니까 뭐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퇴직금만은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되어서 퇴직금만은 중간 월급에 포함시키지는 못하겠지만은 유급 휴일 휴일 수당, 휴가 수당 이런 것 휴일 수당은 역월 월급제 당연히 포함되지만 휴가 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을 판례가 정당화하고 있죠. 판례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유급 휴일을 즐기고 유급 휴가를 누리면 정액 임금에서 공제해버리겠다고 하는 위험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매주 일을 시키는 거죠. 너 일요일 날안 와도 돼. 안 오면 기본급에서 까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포괄임금 계약이란 이유로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벌금제 벌금을 이제 상기해가지고 직접 지급하지 않고 까는 거와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 보괄산정임금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휴가권, 휴일권 박탈인데, 휴일권, 휴가권 박탈이 아니다 라고 또 판시를 했죠. 같은 대부분 판례에서. 그래서 결론은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거 같고, 판례가 개념적 트릭, 논리적 트릭을 통해서 탈법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1998년도 이 노동판례비평 논문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문환 그 교수와 마찬가지로 저는 포괄임금 계약은 위법이다.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무효로 봐야 되는데, 판례가 법리를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최대한 선회해보자. 그래서 판례는 포괄임금 계약이 노동시장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포괄산정임금제를 취했을 때는 노동시장의 가격 투명성이 사라지는, A라는 노동자가 K기업과 P기업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시간당 임금과 평균 여가 시간, 이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자기 취직 여부를 결정하려고. 근데 두 기업 모두 연봉 2천만 원을 제시하고 포괄임금 계약제를 아울러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노동자가 중요시 여기는 이두 가지 요소, 시간당 임금과 평균 여가 시간은 일해 보기 전까지는 결코 노동시장에서 알수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K기업과 P기업 모두 잔머리를 굴려서 숫자로 노동자를 속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은 똑같이 주면서 착취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정보의 제약은 부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판례가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인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각종 이제 근로기준법의 탈법을 하는데, 그런 판례를 10분 취지를 이해한다, 가사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혀 기여를 못한다. 그런 목적에 노동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포괄임금 산정제는 그런 기여를 못한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비판으로서, 포괄임금제의 유불리를 오직 그 경제적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이전의 취업 규칙과 새로운 어떤 그 해서 월급이 줄어들었나 줄어들지 않았냐, 동종업계 다른 거에 비해서 월급이 작냐 안 작냐, 이거와 관련해서만 동호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제적 보상이 근로조건의 전부라면 왜 근로기준법은 휴일과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 휴급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을까? 단지 주당 최장 노동시간, 노동자의 근로를 해치지 않는 최고의 범위가 무엇인가 규정했고, 다른 모든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맡긴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각각의 강행 법규들이 경제적 보상으로서 포괄되지 않는, 커버되지 않는 어떤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행복추구권과 이 문화생활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인 것이고, 그런 헌법적 권리와 정합적으로 해볼 때,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해석할 때는 그 입법자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 입법자가 그 법문으로 표현한 그 신념을 가장 최선의 형태로 추상적으로 도출하여서 그 신념의 원리에 정합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포괄임금 산정계약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이 이러한 입법 취지와 입법 취지로부터 추상적으로 도출되는 최선의 이념들, 이 이념들과 원리적으로 정합적이냐 하면은 완전히 상치하는 것이죠. 완전히 상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심지어 경제적 부극대화 이론이란 실용주의적 이론의 경제적 버전에 의해서도 노동시장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가 그 통합성으로서의 법 해석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심지어 그 E.H. 하트의 법 실정주의에 의해서도 근로기준법이랑 강행법규 어디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허용하는 조문이 없는 것이죠.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는 이상한 법 해석론이다. 우리가 만약에 상담자를 만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괄임금 계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판례가 법률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판례는 저도 개념적으로 틀이긴 하지만 1, 2, 3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들을 어떻게든 잘 짜깁기 해가지고 이 사안과 유비를 시켜가지고 가장 유리한 판례를 동원하여 사안의 사실관계에 밀접하게 유비시키면서 지금 이것이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쪽으로 주장을 밀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소장도 그렇게 쓰고 주장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시간 외 근로수당, 휴가 근로수당을 청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퇴직하고 난 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게 크게 돼서 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걸 갖다 회사에 청구하거나 이런 것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 그러면은 포괄임금 계약 체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항변으로 포괄임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했다는 어떤 그 저지 사유들, 장애 사유들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 밝히는데 이 판례가 비록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1, 2, 3으로 된 것들을 잘 짜깁기를 해가지고 조합해서 우리 유리한 어떤 법리적 소설을 쓰면 될 것입니다. 연습문제 Q1과 Q2는 그런 법리적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한번 써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각색한 것인데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